하나님 말씀을 이제 다 많이 읽을 수가 없어서 그때그때 문단을 이렇게 띄어서 읽지만 앞뒤 문맥을 보지 않냐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선지서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은유적인 어떤 그 내용을 조금 빙빙 돌려서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고 또 상징적인 표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걸 곰곰이 묵상하고 많이 생각해 보지 않으냐면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가 깨닫기 어려운 때가 많이 있는데 오늘 본문도 여러분이 읽었지만 도대체 이게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몇 번 앞뒤로 앞뒤 문맥을 읽고 또 몇 번 이렇게 하면서 아 이런 의미구나라고 깨달아지거든요. 사실 이제 어제도 그렇고 그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청년 때 그 인애, 신혼 때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바로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그들이 생수에 그는 대신 하나님 나를 버린 것이다 라고 했죠. 생수에 그는 대신 나를 버린 것이다.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한 터진 웅덩이라.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것은 뭔가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생수에 그는 대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엉뚱하게 나무에게 돌에게 나무를 하여금 자기 아버지라 그러면서 돌이 자기를 만들었다 하면서 그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그들의 행위를 보고 기가 막혀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책망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치 그들의 행위가 들 암나기가 발정기에 그냥 헐떡거림 같다라는 그런 표현처럼 정신없이 막 우상을 찾아 헤매는 그들의 모습을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 발정기 때에 들 암나기가 막 헐떡거림 같이 그렇게 그 우상을 찾아 헤매는 그들의 모습이 참 하나님 보시기에 음란하게 보였다라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자기 백성들이 그렇게 행하는 것을 보고 가만 두실 수가 없잖아요. 만약 가만 두신다면 로마서 1장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그러든지 말든지 네가 그러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겠다. 그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실 분이 아니잖아요. 자기 백성들을.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 방법이 뭐냐면 심판이고 징계였습니다. 뭔가 징계를 내려서 그들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마치 집 나간 탕자가 모든 거 다 잃어버리고 다 아무것도 없을 때야 비로소 아버지 집에 있을 때가 좋았다라고 생각하고 아버지 앞에 돌아오게 했던 것처럼 그것도 징계의 한 방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하셨습니다. 근데 참 기가 막히게 그 징계를 징계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30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가 있으니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징계했어요. 뭔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너 그러면 안 돼. 너희도 그렇게 하면 안 돼. 하고 막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랬더니 오히려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들을 삼켜버렸다. 그래서 선지자를 때리거나 죽이거나 엘리야 시대 때 엘리야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예레미야 선지자도 역시 마찬가지. 막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아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구나 하고 막 회개하고 돌아온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귀에 거슬려서 그 선지자들을 삼켜버렸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29절은 뭐라고 평가하냐면 너희가 나에게 대항함은 어찌 됨이냐라고 말씀했습니다. 선지자들을 삼켜버린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대항한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징계는 사랑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뭐 징계에 대해서 여러 이제 검색을 해보면 여러 성경 구절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 징계에 대해서 잘 잘 표현하는 잠언 세 구절을 먼저 보겠는데요. 잠언 3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하고 징계를 하신다 이 말은 마치 아비가 그 자식을 기뻐하는 것처럼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 그 아들이 제대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징계도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자식이 잘못했는데 그냥 놔두겠습니까? 회초리 드는 것도 사랑이죠. 그런데 가만 내두는 것은 사랑이 아니죠. 네가 뭐 어떻게 살든지 네 마음대로 해라.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 그래서 징계라는 이 방편을 통해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였던 거죠. 자, 그런데 잠언 10장 17절에 이 징계를 버리는 것 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잘못 가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훈계, 징계, 훈계하는 것을 지키는 것은 생명길로 행하는 것이지만 징계를 버린 자는 그릇 행하느니라. 그 뒤에 잠언 12장 1절에 보면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마치 짐승과 같다라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짐승들은 때리면요, 때리는 대로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을 모르잖아요. 사람 이렇게 좋아, 이렇게 막 이뻐하면 이뻐하는 대로 반응하고 때리면 잘못해서 때리면 강아지가 똥을 싸야 될 때 똥을 싸야 되는데 엉뚱한 데 똥을 싸면 혼나지 않겠습니까? 혼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혼내면 그 혼내는 마음을 알지 못하고 자기를 미워한 줄 알고 그렇게 막 짖고 반응을 하는 거죠. 짐승과 같이. 그러니까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마치 짐승과 같다라는 표현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징계를 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하는데 이것이 귀에 거슬려서 충고자의 입을 막고 또 그렇게 박해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명백한 대항이다라고 그렇게 29절에 내게 너희가 나에게 대항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너희 돌아오라고 그렇게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했는데 오히려 선지자를 가두고 때리고 죽이고 이렇게 하는 것은 내게 대항합니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상 숭배뿐만 아니고 그들은 또 어떤 죄를 지었냐면 그 뒤에 34절 말씀 보니까 내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우상 숭배하는 것도 그들의 큰 잘못이지만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그들에게 묻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실 그들이 직접 뭐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이지는 않았을지 모르지만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방조한 그 죄에 대해서 그들은 손에 피를 묻히지는 않았을지 모르지만 그 옷단에 피가 묻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그 행위 가운데 그 가난한 자들의 그 신음소리가 하나님께 들렸다라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4장 10절에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네가 무슨 일을 행하느냐. 네 동생의 피, 네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피소리가 하나님께 호소한다고 그랬어요. 죽은 자의 피소리가 하나님께 호소한다. 하나님은 그 억울한 자의 그 호소를 듣고 계신다. 비록 죽임당했을지라도 그 죽임당한 그 피소리를 듣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자, 시편 9편 12절에 보면 한번 띄워주세요. 시편 9편 12절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피 흘림을 심원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피 흘림을 심원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이 행위를 기억하십니다.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가 직접 죽이지는 않았어도 그렇게 가난한 자리 죽는데 방주하는 그런 죄를 지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냐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렇게 행음하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니까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 그리고 그와 같이 이 죄 없는 가난한 자들을 죽인 피가 묻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자 30절 보니까 그 징계의 이 이야기를 하시고 31절에 너희 이 세대의 여호와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주께로 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냐.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은 광야 생활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고 그들을 도우셨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캄캄한 땅 광야를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그렇게 갇히게 하셨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에서 벗어나는 것이 이 광야 생활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캄캄한 땅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그 하나님에서 벗어난 것을 자유롭게 여기고 다시는 주님께로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캄캄한 땅이 되느냐. 하나님은 그들에게 캄캄한 땅이 된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물을 내게 하시고 먹을 것을 주시며 그들의 생명을 살게 하신 분 아니십니까? 기가 막힌 방법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 불평이 가득 차니까 하나님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했어요 하면서 다시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온 것을 기뻐하며 다시는 이 캄캄한데 광야 속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33절에 네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까지 가르쳤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처녀가 32절은 처녀가 어찌 그 폐물을 입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 예복을 입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신부가 어찌 폐물을 잊을 수 있겠으며 예복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결혼하려고 하는 신부가 어찌 폐물을 놔두고 갈 수 있으며 예복을 입지 않고 결혼식에 참여할 수 있겠냐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들은 잊었고 우리는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어요. 자, 이사야 49장 14절 15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했어요.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그 뒤에 16절 말씀 보면 내 손바닥에 새기겠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손바닥에 새겨놓고 잊지 않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가 사라지고 원망 불평이 생기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는 잃었던 감사를 다시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회복할 때에요. 우리 신앙의 뿌리가 더 깊이 내리게 될 것이고 그 감사가 우리의 모든 환경을 이기게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감사합니다 하고 자꾸 표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할 때에 원수가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순간에 온갖 모든 환경들이 다 불평거리, 원망거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이고 내 백성이 나를 잊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잊은 백성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시편 50편 22절입니다. 남아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생각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찢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잊어도 우리가 기억력이 떨어져서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나를 구원하신 나를 사랑하신,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간직할 때에 거기서부터 다시 회복이 있고 거기서부터 다시 우리의 삶에 활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내가 간직할 때에 내 기도에도 응답하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우리가 아무리 부르짖어 기도해도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표현들을 통해서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또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죽이면서까지도 그들은 무감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적인 행위를 치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에 대해서 자 33절에 내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어찌 그 네 죄를 감추려고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들은 온갖 제사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갔고 그때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드리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또 이웃을 학대하는 그 죄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자기들은 죄 없다, 무죄하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마치 면죄부처럼 그렇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도 그렇게 표현을 했지만 그 스페인이나 유럽 땅에 가보면 카톨릭 문화인데 그 카톨릭 문화에 보면 그 미사 자체는 굉장히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경건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런 경건해 보이는 미사를 통해서 자기의 모든 죄를 다 가리는 것이냐, 면죄부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온갖 죄를 다 절이면서도 그 미사 하나로 다 해결됐다고 그러죠. 고해성사 하나로 다 문제 해결됐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사정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동기, 목적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예배 행위로 또 종교적인 행위로 우리가 치장하고 면죄부로 여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정확한 우리의 동기,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배 행위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예배 행위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과 신령한 교통,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확인하고 용서받는 그 예배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단지 우리가 예배 드렸다, 내가 직분을 감당했다, 내가 봉사했다, 이것으로 우리 죄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예수님 앞에 내가 죄를 고백하고 우리 예수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 내 죄사함을 받았고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이 깨끗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와 같이 35절에 보니까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했어요. 난 무죄해요.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어요. 나는 깨끗함을 받았어요. 그렇게 말할지라도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나타나 보이는 예배 행위로 우리 죄가 용서받는 게 아닙니다. 그 예배 속에 회개가 있어야 되고 그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짜 그 사랑, 하나님의 그 마음, 또 징계하시고 해처를 드시는 그 사랑까지도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일 때에 진정한 용서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배 행위로 우리를 포장하지 마십시오. 성전 제사 때문에 회개할 마음을 잃어버리는 이상한 현상 나타나는데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배, 헌금, 봉사 등으로 삶의 책임을 다 했다는 착각만큼 우리 신앙에 해로운 것도 없는 것입니다. 예배 행위는 중요하지만 그 예배 행위 속에 진짜 하나님 옆에 나아가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용서받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마당만 밟고 다닐 뿐이라고 이사야 1장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마당만 밟고 다닐 뿐이다. 아무리 예배 행위를 했을지라도 마당만 밟을 뿐이다. 그렇지 않고 마당만 밟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으려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대로 받고 그 말씀 앞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순종할 것은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에 그 말씀이 내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자 그렇지 아니하면 36절에 보십시오.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내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한 같이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강대국 아수르를 의지했다가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또 애굽을 의지해도 역시 마찬가지단 거예요.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 대신에 자꾸 어떤 다른 사람 의지하고 다른 어떤 좀 힘 있는 세력 의지한 것은 결국은 수치를 당할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그리고 37절에 내가 두 손으로 네 머리를 싸우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내가 의지하는 자들 나 여호와가 버렸다라고 표현했어요. 아수르를 내가 버릴 거야. 심판할 거야. 애굽을 심판할 거야. 네가 의지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심판할 거야. 그러니 네가 의지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네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임이라 라고 마지막 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고 형통하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우리가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직 주만 바라볼지라. 주바라기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할 때에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만지실 것이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형통한 길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끄러움 수치를 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삶이 오늘 우리와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